예,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그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궤에 대해서 계약의 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궤가 중간에 사라지죠. 아마도 그 이집트가 그 이스라엘 한번 침공, 열왕기를 보면 침공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아마도 성전을 약탈을 해 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계약의 궤를 함께 갖고 가지 않았는가. 안에 있는 돌 자체는 자기들한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계약의 궤 자체가 금으로 두껍게 도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귀한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갖고 이후에 복구를 하지 않았는데 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나중에 신명기 신학이 더 발달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교의 그 유일신교 사상은 처음부터 유일신교 사상이 확고한 유일신교 사상이 아니었다라는 것.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택한 유일신교였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든 신은 신이 아니고 우리 하느님, 우리가 믿는 유다교의 하느님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그래서 그 바뀐 거죠 신학이.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계약의 궤 자체도 계약의 궤 안에 있는 돌판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간에 이 보충을 좀 한다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신의 형상과 이 지금 가톨릭에서의 신의 형상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언급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 신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당에 십자가도 걸려 있고 예수님 사람 모양의 예수님도 걸려 있고. 또 성물 가운데서는 제일 인기가 많은 성모상도 가정에 가보면 다 적어도 하나씩은 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모셔두고 계시고 갖고 다니는 묵주도 거기 보면 십자가 예수님 다 달려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데 그러면 그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우상 숭배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우상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마저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래서 계약의 그 돌마저도 이렇게 치워버린 그런 신명기의 신학과 가톨릭에서 이 신의 형상 이런 십자가의 모습 우리가 성상을 그 경배하는 우리들의 어떤 신심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런 의문이 들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형상은 그 범신론에 입각한 신의 형상이라면 가톨릭은 그 한글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돼 만유 제신론에 입각한 신의 형상입니다. 한자말로 풀다 보니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하면 이 구약에서의 그 신의 형상은 그 형상이 그 자체로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형상을 잘못 다루었다가 그것이 깨지기라도 하면 그 신이 이를테면 죽은 것이죠. 그 형상이 그 신입니다. 그 성모상을 깨트리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성모상 이런 상태에서 범신론의 입장에서 뭐 이런 성상을 깨트리면 그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현대 가톨릭에서의 신의 형상은 이런 게 아닙니다. 만유 제신론의 입장에서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곧 신이 아니라 형상에 그 하느님의 영이 깃들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이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듯, 그죠? 그 형상이 파괴되면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죽음과 이 만유제 신의 입장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죠. 그죠? 시신이라는 게 의미가 있긴 하지만 합니다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 시신을 굳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옆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화형이 아니죠.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거나 이제 사라지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깃들었던 영이 돌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몸 자체는 내가 사랑했던 그 존재와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 몸은 소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물을 다루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거죠. 묵주를 이제 갖고 사지가 축성하면 그 영이 그 성물에 깃들지만 그 진료가 파괴되고 나면 그 물질 자체가 묵주의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성모상이 깨지고 나면 깃들었던 영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다루는 거랑 거의 아주 자연스럽게 같은 입장이 되죠. 그래서 형상 자체를 신으로 여기는 것과 형상 안에 신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계약의 궤가 사라진 것은 또 어찌 보면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시작되고부터가 되는데, 그렇게 볼 때 이제 왕정시대, 왕 이전의 민족의 구심점이었던 성배를 굳이 복구하지 않은 것은 이제 민족의 구심점을 왕으로 삼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였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라는 무게중심이 종교를 믿고 있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그 구심점을 왕으로 옮겨놓는 그런 치밀한 정책적인 정치적인 술수도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괴라는 것, 역사서에서 활동을 한 계약의 괴가 왜 그렇게 활동하다가 사라졌는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여호수아기 전반적인 이 개론을 좀 다뤄보고 여호수아기 본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여호수아기 1장에서 12장, 그래서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하나씩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둘째 부분 여호수아기 13장에서 21절은 이제 지파들의 경계를 묘사하는 지리에 관한 문헌들과 정복한 땅을 지파들이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이제 22장에서 24장, 그렇죠? 여호수아의 생애가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해서 그 결론을, 세 가지의 결론을 갖다 드리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트랜스 요르단 지파들이 임무를 마치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고, 결과가 세 개 하나는 돌아가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연설을 하고 스케메스 계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죽는 것, 이게 결론 부분의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트랜스 요르단 지파들이라 하면은 그 약속의 땅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저기 땅 안 건너고 이 요르단강 이쪽 편, 그러니까 동쪽 편 땅 차지해도 좋겠다 해서 그쪽 땅을 차지했던 사람 지파들 두세 지파를 한 지파였던가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기는 연대기라기보다는 가나안을 정복한 그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책이다, 해설서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여호수아기는 이 생명과 역사의 바탕이 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관한 것을 설명한 어떤 책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그 해석의 여호수아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기 책의 큰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이미 피조물 전체의 구조와 특히 인간의 인격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 발휘를 통해서 내려지는 선물이다. 이거는 제가 인용한 말인데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그 가능성을, 은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현실로 만들려는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노력 없이는 인간은 결코 그 은총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치열한 노력으로 얻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들어가서 막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까? 전투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인생에서 우리가 은총을 받지만 은총이라는 게 항상 완성형으로 내려지는 은총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성모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도 나머지 그 모든 일들은 성모님의 의지와 노력과 신앙으로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셨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성모님이 나머지 시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 것처럼 은총이란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은총은 언제나 씨앗이다라는 거죠. 그 씨앗을 키우는 인간의 노력이 그 은총 아래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은총과 인간의 노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기에서 한 가지 볼 것이 부족 동맹 체제입니다. 열두 지파 체제로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기와 판관기가 되죠.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에 이집트와 가나안 체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반대했던 그 체제는 이 재산 축적과 권력 집중의 기초를 두고 있었던 그 기득권의 체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력과 권력을 손아귀에 거머쥐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백성은 비참해지고 허약해지고 있었죠. 그런 현실 앞에서 이 지파들은 땅을 확보하고서 나눔에 기초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과 생필품을 나누고 모든 결정에 동참함으로써 사회 경제와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새로운 사회 모형인 부족 동맹 체제는 이 토지와 생산 수단이라는 이 경제를 평등하게 나누고 또 어떤 결정과 진로를 결정하는 정치에 지파가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그 모델을 구체화시키는 그 삶의 모양새를 여호수아기와 판관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부족 동맹 체제는 대략 한 250년 동안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결코 전적으로 완벽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관기를 보면 또 판관기의 저자들 자체가 나중에 사제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대를 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판관기 책을 보면.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왕정시대보다는 좀 덜했다 할 뿐 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죠. 하지만 왕정시대와 같은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철저하게 나누어졌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적이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가족적이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종교가 이 유다교가 개혁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족 동맹 체제를 하나로 이렇게 접착을 시켜 주었고 스캠이라는 장소는 이 주님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그 중심 장소가 되죠. 뭐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시대 가서 정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종교의 중심지 땅은 스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에서 부족 동맹 체제와 기존의 그런 왕 중심의 어떤 독재 체제를 비교를 하면 그럼 이집트 및 가나안 체제에서는 노동력을 착취를 했죠. 땅은 왕의 것이고 백성은 왕이 강제하는 힘든 조건에서 세금을 내고 땅을 붙여먹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족 동맹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율적으로 땅을 가지고 생산하고 자기 것을 자기가 소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집트와 가나안 체제에서는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부족 동맹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의 결정에 동등한 자격으로 동참하고 서로를 채워줍니다. 또 이 기득권 체제에서는 봉급을 받는 직업 군인을 가지고 있었죠. 왕이 정규군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하나의 힘이 되었는데 부족 동맹 체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군대를 조직합니다. 필요할 때요. 그래서 유지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었죠. 어쨌든 또 이 기득권 체제에서는 법이 왕의 이익을 또 신이 왕의 이익을 옹호했습니다. 왕이 하는 말은 그 권력에 힘입어서 백성에게 법이 되고 왕의 말이 곧 신의 말이 되었죠. 그러나 부족 동맹 체제에서는 법이 평등 체제를 옹호했고 그 법의 정의를 왕이 아니라 하느님이 지킨다라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 이집트와 가나안 체제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겼죠. 그 신들은 왕이 만들어내어서 백성에게 믿으라고 강요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였는데, 뭐 구약을 보면 발, 아스타롯 뭐 이런 이름들의 신들. 그러나 부족 동맹 체제에서는 오로지 형제와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주님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부족 동맹 체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이제 평등 사회라는 이상향적인 이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사회를 다시 세우라고 재촉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 또 구약의 신학의 한계점을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러한 체제는 복음에 비추어서 한계이지, 이 구약 이전의 시간과 비교한다면 또 하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판관기와 여호수아기의 모습은 그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탈출해왔던 그 이집트라는 그 나라라든지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의 체제에 비하면 혁신이라는 거죠. 왕정에 집중된 권력, 집중된 재력의 어떤 그런 차별적인 사회에 살지 않고 조금은 더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평등한 사회에서 살겠다라는 하나의 시도. 그래서 하느님에게 더 가까이 한 걸음 다가간 인류의 진보가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은 여전히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그 약속 자체가 지나간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신명기의 신학, 구약의 신학마저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복음, 신약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구약의 계명마저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이 부족 동맹 체제가 완벽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또 이 부족 동맹 체제가 하나의 정치 체제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수아기에서 백성들이 하느님을 완전하게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정도의 차이죠. 그 정도의 차이가 또 큰 차이를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따르고 완벽하게 따르지 않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동맹 체제는 완전한 체제는 아니었지만 왕정이나 독재에 비해서 구약에서의 하느님의 정의를 더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회 정치 구조임은 분명하긴 합니다만, 이거를 정치의 형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이걸 뽑아가지고 현대사회 뭐 민주주의라고 하면 뭐 진보라든지 뭐 어떤 약간 왼쪽의 느낌으로 또 이 성서를 보는 거는 그렇게 올바른 해석의 방법은 아닙니다. 부족 동맹 체제는 하나의 정치 형태라기보다는 그 자신들의 신앙을 갖다가 실현한 사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정치한테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대 정치의 어떤 대립에 있어서 자기가 옹호하는 정치 체제의 하나의 근거로서 판관기나 여호수아기를 살피는 것은 사실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신학은 부족 동맹 체제야말로 이런 사회적인 압색을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이야기 또 이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